녹음이 되기 시작됐죠. 예. 이제 각권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그 뼈대를 간단하게 보고 있죠. 사무엘기 이야기했고요. 그 사무엘기도 가톨릭에서는 역사서에 이렇게 들어가지만 그 유다교 경전 안에서는 전기연서에 들어간다. 근데 사실 이 구분은 이 유다교의 그 구분이 더 사실은 더 정확합니다. 역사서라고 하면 그 책의 주인공을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좀 생각을 해버려서 왕이라든지 그런 세속적인 중심인물들을 중심으로 이 책을 읽게 되면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전기연서라고 이제 보고 보면 그 뭐 하느님의 사람, 예언자들, 이들의 시각에서 이 책을 또 자연스럽게 보게 되기 때문에 전기연서 이 표현이 저는 더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시간상의 순서로 사무엘기 다음에 이어지는 열왕기라는 책도 남유다와 그 북이스라엘 왕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 왕도 조금 나옵니다만 솔로몬 죽고 나서는 바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 예언자가 등장을 하고 그 예언자 중에 한 명, 예언자 중에 예언자라고 불리는 엘리야가 바로 열왕기의 주인공이 되는 예언자죠. 엘리야의 제자 예언자 엘리사도 바로 이 열왕기에 등장하고요. 그래서 전기 예언서에 속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와 시간상으로 내용상 완전히 거진 맞물리는 책이 역대기라는 책이 있죠, 성서에.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 이 두 가지 책이 두 권 다 상권학원, 상권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양많은 걸 왜 같은 내용 같은데 이렇게 두 개를 붙여뒀느냐,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조금 더 그 역사를 많이 미화시킨 부분이 많아서 시간상의 순서를 얘기할 때 역대기는 빼고 제가 열왕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도 전기연서에 속하는 책이고 솔로몬이 어렵게 왕이 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어머니가 많이 도와줍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요. 그렇고 솔로몬이 이제 통치를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번영을 하게 됩니다만 종교적으로는 타락을 하게 되고 그 타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그 이방 여인들과의 숱한 결혼, 솔로몬이 계약 결혼을 통해서 그 자기의 어떤 외교적인 역량도 넓혀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교 여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면서 수많은 이교신들이 그 안에서 이제 자리를 찾게 되죠.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합니다만 그 나머지 유다 지파를 제외한 그 11지파, 10지파에 대한 어떤 핍박을 통해서 사실은 그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가지고 세금을 거두어서 그 기초적인 부분을 이제 유지를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건축물로서는 최초로 성전을 짓죠. 그래서 이거를 제1성전이 성전식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본격적인 성전은 아니 그 근본적인 성전은 그 이동장막, 광야에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이고 다녔던 그 이동장막, 이동장막 텐트라고 생각하시지만은 거기에는 자기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 가지고 그 장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장막도 실제로 이렇게 구현을 해놓은 거 보면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예, 어쨌든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건물로서 성전을 지었습니다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성전을 지어서 솔로몬이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비교죠. 자기가 살 궁전이 이 성전보다 훨씬 컸습니다. 예, 나중에 11개 읽다 보면 그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비교해 보면 하느님 지금 요만하게 짓고 자기 궁전은 요만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나중에 구체적으로 각권 들어가면 다시 얘기하고요. 솔로몬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는 결국 솔로몬의 통치가 이스라엘의 분열을 가지고 오게 되고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나뉘게 되죠. 가혹하고 불평등한 정치 때문에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뭐 거진 지파들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래지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해서 정통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왕이 좀 자주 바뀝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훨씬 가치가 높았거든요. 유다는 산악지역의 나라였고 북이스라엘은 그 위쪽에 훨씬 좋은 땅, 평야지대부터 시작해서 비옥한 땅과 호수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먼저 멸망당하죠.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하고 몇 차례에 걸친 유다인들의 바빌론 유배 때가 이루어지죠. 그 예언서에 많은 예언자들이 이 시기에 활동을 합니다. 뭐 예레미야 예언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열왕기가 끝나고 이제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그 모습을 그리고 회복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라는 책인데 이 에즈라와 느헤미야는 귀향 때의 백성의 지도자들의 이름입니다. 에즈라는 종교적인 뭐 사제로서의 입장에서의 지도자고 느헤미야는 통치자로서의 입장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인들의 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 페르시아 바빌론 다음 페르시아 맞죠? 페르시아가 그 파견한 총독이기도 했습니다. 약간 좀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로 치면 친일파 때 백성들을 사랑한 친일파 이런 묘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보게 될 테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다인들의 귀향을 설명을 합니다. 바빌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되고 페르시아 왕이 유다인들에게 귀향을 허락하게 되죠. 성서사가들은 이 사건을 하느님의 개입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충분히 그렇겠죠. 돌아온 백성들이 정말 가진 것 없고 또 숫자도 쪼그라든 상황에서 자신들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이 땅을 다시금 세웁니다.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서 이 성전을 쯔루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쯔루바벨은 그 이제 다윗 가문의 뭐 이어지는 그런 왕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을 따긴 했습니다만 쯔루바벨은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중간에 암살을 당하지 않았는가라는 추측을 해볼 뿐이죠. 그래서 이 성전기를 제2성전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극도로 보수화되어가는 유다교를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 유다이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 신명기 신학 안에서 그래도 보여주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관용의 정신이 커진 사라지게 됩니다. 오로지 유다인, 이방인들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시도였지만 그로 인해서 종교가 아주 그냥 아주 한민족만,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런 약간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구약의 마지막 시간상의 마지막 책으로서는 마카베오기 상권이 됩니다. 그렇게 자기 땅과 민족을 지켜가려고 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뭐 이거는 너무 유명한 역사 안에서의 사건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데 이 왕이 정복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고 그 밑에 장군들이 그 정복한 땅을 갖다가 한 세네 개로 나눠서 먹잖아요. 그 나눠 먹는 땅의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랍 문화의 침략을 받게 되죠. 예, 그래서 제국이 알렉산더의 제국이 나눠지고 이스라엘 단부분이 되면서 이제는 군사적인 침략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침략으로도 유다교 전통의 위기를 맞는 겁니다. 이전에는 군사의 힘으로 위기를 겪었다면 이제 이 히랍의 문화가 너무 이렇게 매혹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교의 그 문화가 약간 보수적이라면 이 히랍의 문화는 상당히 개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훨씬 젊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겠죠. 유다교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많은데 히랍어는 뭐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가 있다 보니까 이게 끌리겠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문화적, 군사적으로 유다교를 지키기 위한 그 마카베오 가문을 중심으로 한 유다인들의 투쟁을 이 상권에서 그립니다. 그리고 이 책의 중반부에 이제 중반부에서는 로마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국이 되는 로마가 등장하는데 마카베오기 상권에서 이때까지는 로마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복음서에서는 로마가 침략자로 여겨지는 거에 반해서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시간상으로서의 어떤 구약의 뼈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시간상의 순서의 신약은 뭐라 해도 사복음서가 되겠죠. 이 사복음서와 마카베오기 상권 사이에는 시간상으로는 한 150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때 이제 로마 제국 때 유명한 이야기들,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이때 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런 이야기 끝나고 이제 로마의 식민시대 때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죠. 로마 총독과 지역왕인 헤로데 가문의 통치, 또 헤로드의 성전 시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복음서에 있죠. 헤로드 대왕이 성전을 짓기는 합니다만 그 성전은 거의 완공되자마자 그 유다의 독립투쟁이 일어납니다. 유다의 독립운동은 그 복음서의 시간 이후의 사건입니다. 유다가 독립투쟁을 벌이게 되면서 헤로드 성전은 거의 뭐 완공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괴가 되게 되죠. 어쨌든 그 예수님의 시대가 이제 공생활 3년이 이때 이루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상 마지막 책은 사도행전이 되겠죠. 루카 복음이 사도행전의 일부라면 사도행전은 루카 복음의 2부가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으로 이 사도행전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성령 강림 사건. 교회의 생일이 며칠이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이 성령 강림일을 교회의 생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 강림을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최초의 교회, 모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되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다인들만의 교회가 계속 되려고 합니다. 계속 유다인들이 기존의 자기 유다교 전통을 이 교회 안에 계속 이렇게 취입시키려고 하면서 그리스도교를 유다교의 한 분파로 계속 만들려는 시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스테파노 부제가 이제 죽임을 순교를 하면서 다른 사도들도 조금 돌아가시죠. 그러면서 박해가 크게 일어나고 도망을 예루살렘 교회 상당수 지도자들이 이제 피신을 가게 되면서 이방인들에게 자동으로 선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섭리라는 것은 이 안에서도 드러나게 되죠.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박해를 통한 선교의 모습에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서 안티오키아에 두 번째 교회가 생깁니다. 이 두 번째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유다인들 중심의 교회였다면 이제 안티오키아 교회, 이방인 교회가 최초로 설립이 되고 그렇게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오로 사도가 설 자리가 생깁니다. 바오로 사도가 안티오키아 교회가 생기기 전에 회심을 했습니다만 아무도 받아주지를 못해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냥 조용히 자숙하고 있었는데 안티오키아 교회가 생기면서 바르나바 사도가 이 바오로 사도를 끌고 다시 이렇게 영입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오로 사도도 세 차례에 걸친 세 개의 선교를 하게 되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몇 년 후에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만 그 기간 동안 바오로 사도는 초대 교회의 기틀을 달리게 되죠. 물론 바오로 사도만 이렇게 활동한 게 아니라 나머지 사도들도 열심히 선교를 했죠. 그래서 로마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 교회를 이미 세워두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 로마에 간 적이 없는데 잘 보면 그 로마에 이미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세워져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 교회의 그냥 전통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에서 잠시 좀 사라지는데 그 기간에 베드로 사도가 로마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그래서 로마 교회의 창립자는 베드로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시간순으로 볼 때 볼 수 있는 뼈대가 되는 성서각권을 이렇게 좀 빠르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드디어 각권으로 첫 번째 즉 창세기부터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로 들어가면 뭐 아시다시피 천지창조죠.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약해보면 하느님의 세상 창조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혼돈이 있는데 그 혼돈에는 어둠과 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불안정한 상태에서 첫째 날 하느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공간과 하늘을 창조하십니다. 셋째 날 땅을 창조하고 그 공간에 땅을 두시고 그리고 그 땅에 식물을 창조하시죠. 넷째 날 하늘의 빗물체를 창조합니다. 뭐 해와 달이었겠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과 하늘의 생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땅의 생물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일곱째 날 쉬시죠. 쉼이 창조의 과정 안에 창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이걸 조금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장에서 세상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지는 2장에서도 창조 이야기가 다시금 언급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창조 이야기가 천지 창조 이야기에서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장은 우주에서 바라보면서 창조하는 모습입니다. 이걸 읽다 보면 저 멀리 하늘에서 바라보면서 지구에다가 뭘 하나 심어주고 뭘 하나 심어주고 하는 느낌이라면 2장은 하느님이 그 창조의 피조물의 바로 곁에서 손으로 하나하나 빚어가는 느낌이 강합니다. 인간을 흙을 막 모아가지고 흙을 빚어서 그 안에 숨결을 넣어주시고 하는 그 모습, 이 아주 가까이에서 창조를 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왜 이렇게 병행되고 있는지도 또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장 1절부터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